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 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긴 설교를 통해서 그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120년간의 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잘했던 일들 그리고 또 후회되었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기만을 가장 바랐을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속합니다. 신명기 7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4장 44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재공지 차원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들을 다시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신명기 6장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준 바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율법과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신앙 교육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7장에서는 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큰 단락으로 본다면 1절에서 5절까지는 가나안 우상 멸절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과 26, 27절 역시 그 땅의 우상들을 멸할 것에 대한 명령으로 처음과 끝이 비슷한 내용의 교차 대꾸법으로 그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고 뒤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인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복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교차 대꾸법에서는 처음과 끝부분이 아니라 중앙 부분에 있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어떠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수가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 7족속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헷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공포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까지 주변 나라들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족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게쉬 신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뜻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인데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으며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아모리 이 족속을 언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된 동일한 민족인데 그 뜻은 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직업은 상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촌락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의 민족입니다. 도시를 이루며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그들은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유대의 언덕이나 에브라임 산지에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히위 족속은 레바논 산지와 헤르몬 산맥에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건축 작업에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 여부스의 후손들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하다는 그러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과거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금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욱 막강한 군사력이나 수적인 우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는 이 말씀 또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서는 너희가 칠 것이고 진멸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 땅을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역시 그분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할 영역은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진로와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넘겨주셨기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람은 헌신하다 또는 멸절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르는 전쟁을 헤렘, 멸절, 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헤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겉으로는 정치적인 타협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종속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타락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로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둘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셋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시대 당시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단순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군사적인 임무를 맡기기도 했고 또한 그 이후 솔로몬의 건축 사역의 역군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철저히 실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세대의 풍조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피하고 또 물리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의 자녀를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러한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에 철저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서 불타서 지체하지 않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거해야 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헐라 해서 이 단순히 제단을 헐라는 뜻만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의 삶과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예식 자체까지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주상은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언급된 것을 볼 때에 가나안의 주신 바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뜨림은 풍요의 원천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세라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기둥 형태의 우상이고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가나안 여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이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의 어머니 신이기도 합니다. 아세라는 주로 나무에 그 상을 새겼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의 목상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찍으며 불태워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정욕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단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우상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또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할 제단, 주상, 목상, 우상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감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도 수요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선택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방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곳곳에 국가와 민족들, 부족들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배경이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에 흠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며 의롭다고 할 만큼 깨끗하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로마 군인의 침뱉음과 무릎 꿇고 조롱함과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걸어가셨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작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지극히 작은 자, 영원한 멸망 속에 빠졌던 죄인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을 또한 잘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내 모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며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늘 겸손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역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천대까지라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곧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곧바로 보응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인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곧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보실 텐데 이스라엘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떠한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선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데 여기에서 인애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복은 13절에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라는 것을 직역하면 내 태의 열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손 번성의 복과 아울러서 그들이 그 자손들이 부모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복도 얻게 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가나안 땅의 3대 소산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겼습니다. 14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로 번성하게 하시는 것,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소와 양이 새끼를 많이 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질병이 걸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앞에서 나왔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할 이유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씨를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 즉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살려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이고 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땅에 가서 그 민족들을 바라볼 때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도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그 태도 때문에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라합이 과거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아래의 하나님, 곧 모든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담대함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두려움과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때 행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가나안의 남은 자와 또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벌에 해당하는 원어는 고통을 주다, 채찍질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주로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말벌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다 영적인 의미로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자생했던 독한 말벌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로 그 땅에 내리는 자연적인 재해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초자연적인 재해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체류 기간 중에 가나안을 침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약화시켰던 애굽의 군대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넷째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또한 최근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정복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마음에 심어진 심한 공포심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왕벌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이 급속하게 사라지게 되면 그 땅에 들짐승들이 번식을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식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고대 세계에 있어서 왕은 곧 국가였습니다. 왕의 이름은 그 종족과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 왕의 죽음은 바로 그 나라 전체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앤다는 것은 곧 가나안 족속 전체를 철저히 멸망시키라는 뜻입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31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후에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곳의 우상들입니다. 그곳의 우상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로 신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넷째로 모든 우상을 미워하고 진멸하라고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이나 우상들을 직접 섬기지는 않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취하게 되면 그 우상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어떤 우상은 값비싼 금이나 또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태워버리기에는 매우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할 때 더욱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그만큼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7장을 앞선 신명기 5장에서 선포되었던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대한 해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그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요가 적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곳의 우상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후에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갔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고 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온 열방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건져내는 복음전도 사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일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도 그곳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 군인 앞에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그 앞에서도 순한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볼루온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곳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만나기 전에 미궁이라는 곳에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습니다. 미궁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미궁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무장했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볼룬과의 전투에서 약간의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성도들이 먼저 쉼을 얻고 교제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지켜나가고 사단에게 속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 내시도록 하는 그 승리의 길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삶의 모습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강조하시며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심정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주님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